그곳 이름을 디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오늘 밤에는 주의 영광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병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저하고 함께 신학교 동기이기도 하고 또 이전에 화성교회 함께 또 섬기기도 했습니다. 미국 그랜드 레피즈와 웨스민스터에서 공부를 이렇게 하시고 한국에 이제 들어오신 지 한 6년, 네, 한 7년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진작 한번 모시려고 했는데 오늘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입으신 우리 현상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전해달라는 청을 받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정하기는 뭐 다른 말씀 전하기보다 오늘 아침에 저희 교회에서 전한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또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이 저녁에도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 존전에 모였나이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은 망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대와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인생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흔히들 말하기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을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새해 첫 주일 저녁 예배 이 시간을 맞아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이 세상이 광야와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라는 곳은 무엇보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매우 심한 곳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살로 인해서 그 살이 타기가 매우 쉽고 또 밤에는 추워서 견디기가 어려운 곳이 광야입니다. 또 광야라는 곳은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맹수들의 위험이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는 곳이 그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광야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광야의 길을 걸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광야길 가운데 있었던 사건들을 통해서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교훈하시며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특징이 있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와 또 민수기와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구약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그들의 광야길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사실 이해가 될 만도 하지요. 왜 어떤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광야길이라는 것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직후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라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나온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바로 직행한 것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거쳐서 시내산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지 60일 만에 시내산 밑에 도착해 그 밑에서 장막을 치고 1년 동안 거하면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을 짓게 되고 또 제사에 필요한 준비를 하는 등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달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일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출애굽 2년째 되는 해 2월 20일에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시내산을 떠난 지 3일 만에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원망하였는지 자세히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충분히 상상하거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1년을 시내산 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큰 어려움이 없이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내산을 떠나 불편하고 위험한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방 민족,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정복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지만 그러나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길을 떠나는 그들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가기 싫은 것입니다. 가기 싫은 사람들이 뒤에 뒤쳐져서 진영의 맨 뒤에서 원망의 말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언약적 축복을 입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도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 약속하신 복을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섭리 가운데 그들이 광야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거역하며 대적하며 원망의 말을 거침없이 내뱉은 것입니다. 지금 제 아이들은 아마 다 잊어버렸겠지만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이들하고 점심을 먹으러 큰 음식점에 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교회 한 성도 한 분이 제게 개인적으로 음식을 대접해 주셨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누가 생각이 나죠? 예, 가족들이 생각이 나죠.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 생각이 제일 먼저 났지만 부모님 생각이 좀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니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두 번째로 미안한 사람들이 가족들이었기 때문에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그 맛있던 음식점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 음식점을 찾아가는 그 도중에 제 마음을 모르는 아이들은 음식점이 눈앞에 있는데 아버지가 계속해서 걷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말을 합니다. 아버지 여기 들어가요. 여기 참으로 맛있는 음식점이에요. 아버지 저 집에 들어가요. 저 집이 참으로 맛있는 음식점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 아이들은 햄버거, 피자 같은 한국 사람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미국 사람들은 정크푸드라라고 여기는 햄버거 피자 같은 집, 피자집 같은 집임. 그러니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 노,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자 아이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속으로는 이해가 안 돼서 불평을 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가자는 음식점까지 결국은 참고 인내하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점에 들어가서야 그제야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아, 참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음식점, 맛있는 음식점 데리고 오시려고 그 많은 내 눈에 볼 때 좋은 음식점들 다 지나치신 것이구나. 만일 자신들이 먹고자 하는 그곳에서 먹었더라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했을 것인데 하고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은 그 후에는 생각날 때마다 그 음식점에 가자라고 조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이 맛볼 수 없는 복을 약속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선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백성들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며 원망의 말을 내뱉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온 세상의 일들을 감찰하시되 특별히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언행 심사를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은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서 악한 말로 원망을 하자 그것을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진노하셨습니다. 1절 하번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사르지 않으시고 진영 끝만을 사르게 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진영 뒤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하시는 일들에 대해 원망하는 말을 하는 자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에 있는 그 땅을 향해 걸어가는 그 광야길에 대해서 원망하는 자들이 진영 뒤에 지쳐져서 원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가기 싫어서 뒤에 지쳐져서 진영 맨 뒤에서 원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진영 끝만을 사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불심판이 철저한 멸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환기시켜서 바른 길을 가게 하도록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을 현시하여서 경외심을 갖게 하고 다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그 길이 기록 광야의 길일지라도 그런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지 못하도록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배려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영에 불붙은 것을 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자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하며 불평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그들이 불평한 원망을 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먹는 문제로 만나로 인한 것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라는 것이 그 시작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있던 다른 인종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의 형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나 나올 때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왔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살고 있던 그들, 수많은 잡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다른 그 이방 민족들, 이방 족속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베푸셨던 그 애굽에서 베푸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들을 보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가담했던 이방 족속들입니다. 그들이 왜 출애굽에 함께 동참하였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베푸신 크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본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서게 되면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할 것이라는 계산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와 그 무리 가운데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어떤 길을 걷게 된 것입니까? 먹고 살기 힘든, 참으로 불편한 광야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먹고 살기 힘든 광야의 길에 어려움을 핑계 삼아서 원망과 불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잡족들의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되고 만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진다는 말씀처럼 그들의 불평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요 악한 일이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전염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절과 6절을 열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단순히 그 진영 끝에 불을 붙인 것이 아니라 10절 말씀해 보니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심히 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인 11장 마지막 절인 3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해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불평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매우 악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일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심히 큰 재앙을 치셔야 되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셔야 되는 큰 죄악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면 그들의 원망은 정당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잘 먹었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출애굽을 하고 나니 이 광야 생활에서는 겨우 만나 하나 먹고 자신들의 기력이 쇠하게 되니 불평할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평하는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왜 오래 참으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내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것입니까? 그들의 원망은 정당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원망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신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맺고자 하는 합당한 열매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원리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교훈하고 있는데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 땅이 밭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땅이요. 동일하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 땅이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아 불사름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이 땅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동일하신 원리입니다. 보통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믿는 신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날 동안은 무한한 손으로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불신자들 가운데도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해와 비를 주시고 그들이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불신자라고 해서 이 땅 가운데 사는 가운데 굶고 못 먹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먹고 살고 때로는 신자들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먹고 사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하며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지만 불신자들이 맺는 열매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그들은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아 불사람이 된다는 말씀처럼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은혜이지만 그 은혜는 공짜로 하늘에서 내려지지만 그러나 그 은혜는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아 불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인 것입니다. 광야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 과거에 이 여기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울며 불평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는 말로 원망을 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광야에서 자기 능력으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을 그들이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탄식하며 울며 원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가장 큰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신음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땅에 노예의 자리에서 자유를 얻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입니까? 열 가지 재앙을 동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팔과 능하신 손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에게 체포되거나 몰살될 상황에서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지혜로 건넌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광야를 들어서자마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시내산 밑에 와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며 이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언약의 말씀을 받아 성막을 지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신 은혜를 입고 이제 약속의 땅을 걸어가는 그들이 먹는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벌써 얼마 되지도 않은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찬송가, 예전에 찬송가 429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생길 가운데 우리 인생길 가운데 베푸신 복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과 입술은 원망과 불평의 입술이 되기가 쉬운 것임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아니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복을 잊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세상 모든 풍파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낙심하게 될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 얼마나 큰가를 세어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이미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현재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불평이 정당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현재 베푸시고 있는 은혜들을 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한테로 그들이 원망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불평함이 있었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길에 부족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을 수가 없다. 먹고 싶은 고기를 먹을 수 없다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들에게는 광야길을 걷는 그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에 생각되어지는 것처럼 불편함과 부족함만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현재적으로 그들에게 모든 축복들을 다 거두어 가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직도 그들 가운데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만나가 아직도 하늘에서 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은 불평하기를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배가 고파서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만족하지 못해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이미 4절 앞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탐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탐욕의 마음을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이방 무리들에게, 족속들에게 배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섞여 사는 무리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섞여서 애굽을 떠난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 마음에 심고 살아가는 탐욕의 마음에 영향을 받아서 불신자들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6절 이하에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처럼 원망이라는 적은 누룩이 이스라엘 온 덩어리에 퍼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받았을 때 그들은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소리치며 그 만나에 감격해하며 놀라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8절에 있는 것처럼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름으로 튀겨진 과자들 먹으면 매우 맛있는 것처럼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라는 표현은 그 맛이 참으로 기가 막힌 맛이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만나가 이방 사람들의 탐욕의 마음에 오염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감격의 대상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 민족들처럼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잡족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고기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를 받아 먹으면서도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를 받아 먹으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람들은 은혜에 익숙해지면 축복을 축복으로 바라보는 마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풀고 계신 현재적으로 내게 베풀고 계시는 은혜와 복을 바라지 못하고 욕심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 살이에 부족함과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현재적으로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영적 감각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금보다 귀한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베풀고 있는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은 자신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은 사실 다 음향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절대적인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햇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이고 그림자가 있으면 빛이 있는 것이죠. 그림자만 있고 햇빛이 없다고 말한다든지 거꾸로 햇빛만 있고 빛만 있고 그림자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요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날에는 햇빛이 비치는 날도 있고 또는 그림자 속 같은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되지 않는 것이죠. 왜요? 이 땅은 천국이 아니라 죄로 오염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죄로 오염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 선한 뜻을 가지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며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해를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영적인 지혜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영적 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먹는 문제로 불평하며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당하지 않은 것은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편한 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먹는 것으로부터 적지 아니한 불편함과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광야의 삶이라는 것이 결코 편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들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소망의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들의 삶은 애굽 사람들에게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고 종살이하며 신음하며 죽도록 고생하며 무시와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지옥 같은 애굽에서 나와 천국 같은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걸으며 경험해야 되는 불편함과 고생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고생과 불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과 축복을 향해 소망이 있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갈진대 참고 견디고 인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고생이요 불편함이요 더군다나 그것은 영원하게 짊어지고 가야 되는 고난이 아니라 사실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일주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매우 짧은 금방 끝날 여정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인내하지 못하고 원망하였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신자들 가운데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소망을 잊어버리게 되면 원망하고 방황하기가 매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금보다 귀한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약속을 소망 가운데 인생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불편함과 때로는 넘어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맛보며 감사함으로 인생의 행진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확실함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예수님이 나타나실 그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보장하게 하시는 그 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현재의 어려움은 장애물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굳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마치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의 어려움이라는 것이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한 과정이었듯이 우리가 현재 신자들이 걷는 모든 어려움이라는 것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인생길 가운데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으신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루 앞일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화가 복이 되기도 하고 우리 눈에 복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화가 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인생은 세옹지마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또는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과거의 은혜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치 않는 일을 만나게 되거나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낙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날들을 살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저희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저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섭리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구속하신 저희들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생의 모든 일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바라하며 그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참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바라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무엇인가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세우시고 또 인도하여 가시는 이 교회가,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또 참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늘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는 영적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현산교회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